히브리서 26번 메시지 구원의 새 단계. 성경 전체의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은 새 단계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의 의도하신 구원은 새 장소, 곧 그들이 구출된 애굽과 그들이 방랑한 광야와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새 장소에서의 그들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새 단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단계에 참여했습니다. 유월절 때에 그들은 어린 양의 구속하는 피를 체험했고 어린 양의 고기로 영양 공급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애굽인들의 노예와 학정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해방되었으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모두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애굽인들의 속박과 학정과 노예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3분의 1만 누렸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바로의 노예로부터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하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표현과 다스림에 대한 것은 어떠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직 거룩한 표현이나 거룩한 다스림이 없었습니다. 성막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는 땅 위에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두 단계를 더 체험해야 했습니다. 광야를 통한 구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광야를 통한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에 의해 예표된 그리스도의 달콤한 누림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초기 단계요 시작입니다. 그들은 만나와 반석에서 흐르는 생수로 예표된 그리스도를 누려야 했고 그리스도에 참여해야 했으며 그리스도를 더 체험해야 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상징된 두 번째 단계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 먹는 것을 누렸으며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물을 누렸습니다. 과거의 가르침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광야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나쁜 단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지도를 조사해 본다면 당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곧바로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38년 이상이나 그곳에서 방랑했기 때문에 나쁜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이 광야를 그렇게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광야를 통과하여 좋은 땅으로 들어갔다면 광야는 좋은 단어가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가 전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만나와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을 누렸다는 사실에 의하여 입증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구원. 광야에서 방랑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너 그들의 구원의 세 번째 단계인 가나안의 좋은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세 번째 단계인 좋은 땅 안에서 그들은 어린 양과 무교병과 만나와 생수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누렸는데 그것은 곧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누린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이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간 후에 만나는 즉시 그쳤으며 마녀를 포함한 땅에 풍성한 소산물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 어릴 양과 하늘에 속한 만나와 생수와 가나안의 좋은 땅의 소산물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여러 방면에 대한 예표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지 애굽에서의 구원만을 받았다면 그들은 결코 만나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만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여러 단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누림이요. 그들이 구원의 세 번째 단계, 즉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원의 세 단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풍성한 누림은 좋은 땅을 확보하기 위함이요,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 땅 위에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누림이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표현과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광야를 통한 가나안 땅으로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표현과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하나님의 표현과 왕국이 있는 곳에 안식의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집인 성전을 채웠을 때 그분의 모든 백성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 단계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안식하도록 하기 위한 그분의 표현과 왕국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구속과 출애굽과 하늘에 속한 만나로 양육함과 갈라진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수로 목마름을 해결함과 가나안 좋은 땅의 부요함에 참여함을 포함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과 하늘에 속한 만나와 생수에 참여했지만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 그것에 참여했으며 남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구속받았을지라도 오직 두 사람의 이기는 자들, 즉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좋은 땅의 상을 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하늘에 속한 만나와 생수와 가나안 좋은 땅은 모두 그리스도의 여러 다른 방면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 묘사된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은 모든 믿는 이들이 교회 시대와 오는 왕국 시대 모두에서 그들의 신과 그들의 만족으로서 그들에게 상급인 그리스도에 참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직 구속받은 후에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구속받았지만 상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푯대를 향하여 쫓아간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가 유대교 안에 있었지만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에서 저자는 히브리 믿는 이들로 하여금 상을 놓치지 않도록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격려하는 동일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의 예표에 따라서 신약에 믿는 이들의 구원 또한 세 단계 안에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세상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면 그의 구원의 첫 번째 단계를 성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제시되는 구원은 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하심을 받은 구원이지만 세상으로부터의 떠남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탈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포함하여 세상 밖에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유대교와 천주교와 개신교 밖에 있습니다. 혼을 통한 구원. 우리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거룩하게 됨과 변화됨을 포함한 혼을 통한 구원입니다. 많은 이들은 혼이라는 단어를 좋지 않은 단어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은 매우 좋을 수도 있고 매우 나쁠 수도 있습니다. 신약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거듭난 후에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어야 함을 계시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혼에 관하여 거룩하게 됨을 포함한 변화가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존재는 거룩해져야 하며 변화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질과 요소와 성분은 우리의 혼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질은 우리의 영 안으로 뿌려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요소에 의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우리의 혼에 침투되고 적셔져야 합니다. 변화는 단지 바뀌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질이 우리 안으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천과 같이 우리 안으로 짜여지는 것을 말하면서 짜여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사역의 초기에는 이 단어를 하나의 예로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와 같은 용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성경은 섞임 또는 연합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위기 2장 4절은 소재에 대하여 말하면서 고운 가루가 기름과 섞이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섞였다는 단어는 성경적인 용어로서 짜여졌다는 단어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레위기 2장에 있는 소재의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운 가루가 섞였다는 것은 곧 기름으로 침투되고 적셔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운 가루는 변화되었는데 그것은 그 자체가 바뀜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기름이 그것과 함께 섞여짐으로 된 것입니다. 고운 가루는 인성을 상징하며 기름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의도는 우리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으로 섞여지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인 우리와 기름이신 그분은 함께 섞여질 것입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이 섞일 때 고운 가루와 기름은 둘 다 그 자체의 성분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성과 인성이 섞일 때 신성과 인성의 성분은 모두 남아있지만 이 두 성분은 한 실체로 함께 섞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놀랍고 분명한 그림입니다. 이 섞여짐이 우리의 변화입니다. 변화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덕적인 수정이나 윤리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는 먼저 우리의 인성이 주님의 구속하는 피에 의하여 깨끗게 된 다음 기름 부음으로 기름인 성령으로 우리가 위치적으로나 성분적으로 모두 성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이 단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속한 만나와 그리스도 자신이신 깨진 반석으로부터 나온 생명주는 영을 생수로 누립니다. 이 변화의 단계에서 우리는 더 풍성하고 더 주관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난 여러 해 동안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변화의 실제 안으로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밖에 조정이나 교정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것에 있지 않고 주님의 놀라우신 변화시키는 역사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은 그러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하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의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 생활은 변화로 충만합니다. 나는 교회들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더 격려합니다. 교회들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방법으로 젊은 사람들을 돌봐야 하지만 지나치게 성도들을 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명에 의해 변화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영 안으로의 변화. 우리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영 안으로의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를 떠나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며 우리가 살고 행하는 우리의 영 안으로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기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와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와 하늘의 대문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 안은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안식의 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의 체험과 일치함. 바깥 마당에서의 체험. 성막과 성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세 단계는 성막과 성전 안에서의 체험과 일치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바깥 마당에서 체험을 갖는데 우리는 번제단에서 구속받았고 물두멍에서 씻음을 받았습니다. 물두멍에서의 씻음은 참된 강의 건넘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우리의 구원과 일치합니다. 성소에서의 체험. 두 번째로 우리는 성소에서의 체험을 갖는데 거기서 우리는 진설병을 먹고 등대에 의하여 비춤을 받으며 분향단을 통해 연락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혼의 변화와 일치합니다. 지성소에서의 체험. 세 번째로 우리는 지성소에서의 체험을 갖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타난 영광을 누립니다. 여기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의 쉼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영 안으로의 구원과 일치합니다. 히브리 믿는 이들의 상황. 히브리 믿는 이들은 첫 번째 단계 안에서는 구원받았지만 두 번째 단계 안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 안에서 방랑함으로 혼 안에서 방황했으며 첫 번째 단계로 물러갈 위험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을 경고하기 위하여 또한 그들에게 세 번째 단계, 즉 좋은 땅의 안식과 영 안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좋은 땅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는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합당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영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보좌와 지성소는 모두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와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와 하늘의 대문과 하나님의 보좌와 지성소를 갖습니다. 여기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누리며 우리를 오는 왕국 안에 있는 안식의 심으로 인도할 현재의 안식 안에 있습니다. 4장 11절에서 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같은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이 부분에서 다루어진 안식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안식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에 믿는 이들은 은혜의 자유로부터 율법의 속박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의 자유 안에 굳게 서 있을 것을, 즉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지 말 것을 충고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서 있었던 위험은 히브리 믿는 이들이 그들의 율법에 따른 낡은 종교를 버리려 하지 않고 그들의 안식인 그리스도의 누림안으로 전진하려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낡은 종교, 즉 유대교 안에서 머뭇거린다면 그들은 그들의 안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간절히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참여자들인 그들로 하여금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동반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 안으로 계속 나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실패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새 장소, 즉 애굽, 광야, 가나안을 보았으며 이 새 장소 안에서의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새 단계를 상징함과 이것이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예표임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구속받았고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이 방랑은 항상 우리의 혼 안에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완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기쁨과 죄악된 것들을 좇을 때 우리는 애굽으로 예표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혼 안에서 방랑할 때 우리는 광야에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랑한 광야는 우리의 혼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가나안에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방랑했을 때 그들은 항상 원망했고 따지고 불평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혼 안에서였지 영 안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책의 수신인들인 히브리 믿는 이들은 그 당시 그들이 그들의 옛 유대교와 함께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방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안에 있는 이 방랑은 그들의 혼 안에서 방랑한 것이지 그들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는 구약으로부터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들의 방랑과 그들의 혼과 영을 찌르고 쪼갤 수 있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을 말합니다. 골수가 관절 깊은 속에 감추어진 것처럼 영은 혼 안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수를 관절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는 대개 관절이 부서지는 것이 요구됩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혼으로부터 영을 분리함은 혼의 부서짐을 요구합니다. 방랑하는 생각과 함께하는 히브리 믿는 이들의 혼, 곧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의심하며 스스로의 관심을 고려하는 혼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짐으로 그들의 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저자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혼의 방랑에서 머뭇거리지 말 것과 혼을 부인하고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누리기 위하여 그들의 영 안으로 전진할 것을 충고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혼의 방랑 안에서 머뭇거린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표를 놓쳐버릴 것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누림과 왕국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